최근에 저는 송도해수욕장 가까이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10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가끔 한 번씩 불러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학교에 교목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미션스쿨이라고 완전히 드러내놓은 학교는 아니지만 종교 시간이 있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점심시간에 자원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여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작년에 두 번, 올해는 세 번째 다녀왔더랬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와야지 간단한 마음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이 10분이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고 제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특별히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목사이고 그들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전해야 될까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많이 오게 될 때는 한 120명 복도에까지 막 이렇게 서서 네, 그리고 적게 올 때는 이번같이 한 20명 그래서 고신대학교에 그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 찬양을 한 10분, 12분 정도 하면 제가 나가서 한 10분, 12분 정도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제 교문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네, 밥버거 이런 거 먹는 시간 이런 먹고 이제 학생들은 또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녀온 그 시점에는 이들에게 더 이상 좀 새로운 게 없는데 뭘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에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참 이 학생들 어떻게 보면 뭐 인문계면 인문계, 실업계면 실업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특수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학교가 어떤 학교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던 터인지라 이들을 정말 좀 위로하고 싶다. 그냥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하면 되는데 뭔가 저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저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위로를 좀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도 좀 쳐다보고 이것저것 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은혜 받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은혜 받고 있는 노래를 알려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사를 불러줬어요. 우리 7여전도에서는 딱 가사가 나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 줄게요. 후렴의 가사는 더 강력하게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는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정말 수고했어요. 저는 사실 이 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가요잖아요. 가요잖아요, 여러분. 한때 유행했다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음악을 듣다가 이 곡을 접했는데 저희 아들은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알아? 한숨? 한숨 어떻게 알아? 제가 이렇게 불렀었어요. 아이들 앞에. 어, 우리 아빠가. 제가 이 가사를 불러주고 이 대목을 불렀을 때 다른 때는 메시지를 전해도 다 못 알아듣던 아이들이 이걸 부르니까 어...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한숨 어... 여러분들의 한숨, 그 한숨을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기를 원하고 당신들을 수고했다라고 참 위로를 주신 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노래로 시작했기 때문에 노래로 끝맺었어요. 그게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한숨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PPT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쭉 불러볼게요.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냈어요. 10분 간단하죠. 이 10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교목 목사님 그리고 거기 밥벌이를 준비해 주신 교회 집사님들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해도 해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학교에서는 교목 목사님에게 이런 시간을 가진다라고 다른 선생님들, 믿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자꾸 뭔가가 이렇게 푸시가 되어지는 것 같고 입술이 다 부르텄더라고요. 이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적게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아픔 그리고 좀 평범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바로 섰으면 좋겠고 근데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계가 있고 적게 자꾸 모이니까 여기에 대한 아쉬움과 자기의 잘못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갈등, 고민 그래서 지쳐 있었던 상태에서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막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또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반응인지. 그러나 선생님들의 그 마음과 교목 목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곡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가사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내용도 그렇지만요. 개척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나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지기 될게요. 문 열고 문 닫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참 외롭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제가 올해 딱 4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는 순간에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 줄 몰라도 여러분 한숨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몰라요. 4년 동안 나오는 게 한숨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사가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릴 정도로 꽉 채워서 저 정말 따라 했거든요. 꽉 채워서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뱉어봐요. 푹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쭉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그 하루를 보냈다는 걸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없고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씀 보고 성경 뭐 기도하고 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이겠죠.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시간 마음껏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숨 푹푹 내쉬면서 9시 10시 되면 문 닫고. 그런데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정 목사 힘든 하루 보냈지. 너의 그 한숨 나 이해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알아. 너의 그 한숨을.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하는데 저 가슴을 찌르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도 모를 거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 내 안에 있는 남편이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찌질하게 보이기는 싫고 그 혼자 갖고 있었던 그 부분들 그 마음의 깊이의 한숨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나 그거 이해해. 나 헤아릴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해도 돼. 내가 안아줄게. 막 가슴을 찌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감정이 폭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정 목사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 말을 듣고 싶었었나 봐요. 정 목사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정말 수고했어. 주체할 수가 없는 은혜를 가요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청년이 말이죠. 작년 12월에 자살을 했어요. 그가 자살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진들을 몇 장, 몇 컷을 보면서 장례 예식이 기독교 예식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십자가 모양도 있고요. 아,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심적 부담을 가졌고 우울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음악에 위로를 받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의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목숨을 끄는 거죠. 딱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저 혼자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갔더라면. 그의 집안은 기독교인 것 같은데 그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그의 마음을 어딘가 위로해주지 못하고 감싸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 조금만 한 걸음 더 내딛었다면 천재적인 이 뮤지션이 죽지는 자살은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최근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 보면서 모든 사건 사고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로해요. 좋은 이야기예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조치와 그에 응하는 분명한 어떤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바라죠.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한편으로는 이 가해자는 나면서부터 가해자로 정해진 걸까?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걸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가해자들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어떤 상황, 자기 가정 안에서의 상황,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 친구들 관계, 학교 생활, 공동체 생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들어갔을 때 모두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조건 가해자일까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도 혹 피해자는 아닐까요? 시대적인 피해자. 따돌림하는 이들에게서 피해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의 피해자. 복음을 듣지 못한 피해자.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접하지 못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거겠죠. 8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각각의 초소에서 삶을 다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정직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이름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았더라면 죽으려고 했던 자들이 죽지 않고 죽으려고 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 영혼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가해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모두가 피해자다. 모두가 피해자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7여전도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그 위로자가 된다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처소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동성끼리는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또 닦으려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와 관계 맺게 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위로가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800만 성도가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미랄이 되겠다라고 죽어져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요?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살아남고 더 좋은 어떤 유익을 얻고 나의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질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니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드러나지 않게 말이죠. 건강하고 바르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네온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지켜가고 유지해가고 견디어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기독교의 소식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어디를 봐도 여러분 소망이 있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해외에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고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왜 그런 것입니까? 둔해져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빨갱이 자꾸 이런 소리나 하고. 이렇게 소망을 볼 수 없는 이 땅의 현실과 갈 길을 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교회가 교회다움의 회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방법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근원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항상, 늘, 언제나 지속적으로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늘 언제나 그분을 주목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의 기름진 복,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 신령한 복.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땅의 것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복, 그 복 앞에 지금 현재 놓인 모든 수치들, 부끄러움들, 그 모든 십자가 사건 개의치 않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수치로 끝났다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수치로 끝이 났는데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의 수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이것 아닙니까? 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말은 쉽지 않습니까? 말은 쉽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그분만을 어떻게 바라보며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한다라면 이것 아닐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사실 이것만 들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럽죠.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와닿는 표현을 한다라면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목하는 자, 그를 향해서 복 있는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자다라고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인 거예요. 대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입장이 아닌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와 있고 싶어. 너와 동행하고 싶어. 이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가족이라도 말이죠. 가족이라도 대화가 없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가족 자체를 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카페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의미에서 카페를 간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좋은 분위기에서 약간의 먹거리와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요즘 카페는 어떻습니까? 카페에 같이 가서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카페를 왜 가는지. 제 사촌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부부싸움은 카톡으로 부부싸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보기 싫으니까 딴 방으로 간다는 거죠. 딴 방을 가고 할 말은 하고 싶으니까 카톡으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보내는. 그리고 답장 없으면 또 답장 안 한다고 막. 확인했다 안 했다도 볼 수 있잖아요. 왜 확인 안 하냐고 막. 대화를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 우리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신다라면 진짜 머리 둘 것도 없으시고 주무실 시간도 없겠다. 8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든 자기들의 기도 제목, 문제들, 상담, 아, 예수님 핸드폰 갖고 있으면 계속 24시간 까또. 누구한테는 답해주고 누구한테 답 안 해주고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지금 이때가 다시금 부르짖음이 회복이 돼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간절함을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들,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들었어,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깨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편한 단어로 친다라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7여전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요히, 뜨겁게, 깊게 또는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찬양은 선율이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직장, 사업터에서 그러나 믿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 노래 한다라고 해서 뭐 광야에 가서나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직장, 학교 어디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다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함을 통해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의 찬양이 일부 주어진 직분자들이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만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호흡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수록 뭐 양육 프로그램 이것만 보이시죠?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 집중하는 건 예배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쉬운 쪽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다른 이렇게 살이 붙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그만큼 뼈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들의 특징은 갈수록 찬양에 대한 전문성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은 교회들을 제가 찾아본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드리는 어떠함이 있을 때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준비한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찬송,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더 크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늘 찬송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나가는 양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여전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떠함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하는 입, 주님이 주님의 크신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대표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제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소그룹, 목장, 구역, 셀, 기타 등등. 삶의 기쁨과 감사와 아픔과 상처에 대한 나눔들, 그에 따른 기도와 응답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회복과 치유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믿음의 실제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그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가 아니고 경험하는 경험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교회 안에서의 나누는 모든 교제들,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는 모든 교제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기에 참다운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7여전도회 그리고 양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예배자, 삶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7여전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양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되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한 영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는 한 기관, 그렇게 작정하는 한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처소에서 영적인 센터가 되시고 우리 양정교회가 이 지역에 부산의 영적인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7여전도에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헌신예배로 나가는 7여전도에 모두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영적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